3월 2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첫 공식 입장인 셈인데 발언 수위가 아주 높았죠. 윤 총장은 지금 추진 중인 입법은 검찰 해체라면서 법치주의의 말살이고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사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과연 검찰총장 직을 내던질까요?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뒤 내일쯤 추가 입장을 낼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 박범계 법무장관도 입장을 내놨고 정치권 공방도 뜨거운데 이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류반장,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죠?
네, 여권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의원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건데요. 네. 단일화 방식과 절차를 놓고 민주당과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배수진을 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김 의원이 사퇴를 하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박 반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제3지대 단일 후보가 됐잖아요. 국민의힘과의 신경전은 여전한 상황이죠?
네, 2번이냐 4번이냐 이 출마 기호를 놓고 여전히 갈등이 큰데요.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도 제3지대로 단일화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높은 건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이라면서 진짜 지지율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아직도 냉랭하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19조 5천억 원인데요. 690만 명에게 선별 지원됩니다. 지난 3차 때에 비해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점상과 일용직 등 200만 명이 더 늘었죠. 추경 15조 원 중 10조 원은 적자 국채, 그러니까 빚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지만 재정 건전성이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매년 3월 2일이면 참 설렙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이 전날 문방구에서 산 공책에 한자 한자 이름도 쓰고 문지방에 가방까지 딱 싸놓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가장 설레는 건 반배정이었는데요. 담임 선생님은 누군지, 새짝꿍은 누군지 아직도 그 설렘이 생생합니다. 코로나 2년 차, 오늘은 개학날입니다.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졌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고요. 나머지 학년은 일주일에 2, 3회 혹은 격주로 등교하게 됩니다.
1학년.
친구들을 만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친구들이 만나니까 좀 부끄럽고 행복하고.
세연이는 친구들이랑 어떤 거 가장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림도 막 그리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자,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유독 등교 개학이 반갑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이 24시간 같이 있다 보면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다 하는 하소연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 공백 걱정이 컸죠.
매일 등교하게 됐잖아요.
네네.
어머니 호감이 어떤지 한 번만 여쭤.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아, 네, 정말 솔직히. 아, 네.
작년에는 많이 우왕좌왕했잖아요. 뭐 가느니 마느니 전날까지 저는 병행하면서 일까지 해야 돼서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만 이제 학생들이 워낙 개구쟁이니까 수칙을 좀 안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나 스스로 잘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웃음소리를 듣자니 문득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영상이 하나 떠오릅니다. 지난주에 류 반장 대신 여정에 다녀간 유한울 반장이 떠나기 마지막 전날 발제에 활용한 영상이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유한울 반장은 해방됐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여정에 왔다 간 사람은 계속 끌려온다는 거 알아둬야 할 겁니다.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노점상, 근로빈곤층, 생계의 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지원금 총액은 19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추경안은 모레 국회로 넘어가고 5일엔 정세균 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원금이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한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달 하순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폭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받는 액수를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4차 지원금 대상은 총 690만 명입니다. 전 국민에게 줬던 1차 지원금 규모가 13조 원이었으니까 690만 명에게 19조 5천억 원, 얼마나 두텁게 줄지가 실감이 나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거리 두기 완화 전에 장사를 했는지 문을 일찍 닫았는지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문을 아예 열지 못했던 곳은 500만 원을 받고요. 전기요금을 석 달간 50% 깎아줍니다. 이 둘을 합쳐서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원처럼 문을 못 열었다가 일찍 닫는 쪽으로 완화된 곳은 400만 원, 카페처럼 장사를 못한 적은 없지만 문을 일찍 닫은 곳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 추가된 200만 명은 노점상과 일용직, 그리고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대학생 등인데요. 지자체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물론이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도 심사를 거쳐서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일용직도 50만 원 지원받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장사를 접은 가정에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특별근로 장학금을 받습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중복 지원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는데요. 소득 파악이 어렵고 세금도 내지 않는 무등록 노점상은 왜 포함시켰느냐라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는 상황에서 소득 현황이 파악 안 된 노점상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금 문제는 누가 세금을 냈냐 안 했느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지금 그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자, 그럼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19조 5천억 원 중에서 4조 5천억 원은 기존 예산으로, 나머지 15조 원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으로 마련합니다.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당장 15조 원이 뚝딱 생겨날 리는 없고요. 결국 이 중에 10조 원은 빚,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족분 9조 9천억 원은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추경 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 기준 국가 채무 전망치는 965조 9천억 원, 곧 나라빚 1000조 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점은 고려하더라도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는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과 기재부 간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정청 회의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지난 14일 비공개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한창 논의하던 중에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하고 있습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도 가능한 한 고통받는 많은 국민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총 예산의 5분의 1을 빚으로 꾸리는 빠듯한 재정 여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부채 증가 속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굳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역대급 4차 지원금 국무회의 통과, 문 대통령 하루빨리 지급돼야 합니다.
네,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안이 이제 곧 국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니까 곧 국회에 제출되고요. 이제 정세균 총리가 시정연설도 할 예정이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해보고요. 자, 오늘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갈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저희가 보통 이제 LH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일부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파장이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조반장,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정부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과 시흥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 발표가 있기 전에 LH 직원 10여 명이 이들 지역의 땅을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겁니다. 규모가 1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논란이 비화될 수 있습니다. 민변 등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보를 접수해 토지 등기부 등본과 직원 명단을 대조를 했고 직원과 배우자 등이 10여 명이 약 7,000평의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민변 등에 따르면요, 매입 시기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였는데요.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약 58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 제보를 통해 일부 자료만 특정해 찾아본 결과로 광명 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서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게 네. 민변과 참여연대 측의 주장인데 신반장, 정부나 LH 측 입장이 나온 건 있어요?
네, 국토부는 LH를 상대로 광명 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또 시민단체 활빈단은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가족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보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국토부도 전수조사에 나서지만 LH도 의혹이 제기된 현직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적인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14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현직이 12명, 전직 직원이 2명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박 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일부만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요.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이제 재직하던 그런 시기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매입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토지를 취득하기보다는 이제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내일도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의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추경안이 이제 의결이 됐죠.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소개했지만은 대상자가 약 200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19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하기로 했고요. 이 중에 4조 5천억 원은 기존 예상, 또 15조 원은 오늘 처리된 추경안으로 마련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작년 3월부터 총 5차례 추경을 통해서 86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셈인데요. 이번에는 총 690만 명을 지원을 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존 대상자의 노점상과 대학생 이렇게 200만 명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문 대통령이 두텁고 폭넓게 뭐 여당도 계속해서 강조해 오던 그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신 반장, 소상공인 한 명이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좀 이제 써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 반장 글씨예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보네요.
급하게 쓰느라 글씨가 좀 엉망이지만.
아니요, 아무튼 글씨 잘 썼는데요.
네. 업종별로 지원금의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돼서 가장 피해가 컸던 업장, 뭐 실내 체육시설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네, 50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뭐 그리고 3개월간 최대 180만 원 정기요금 혜택이 주어지니까 이제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대 여기서 지원금을 또 이만큼 두 배까지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점포가 여러 개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운영하는 점포가 4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거 곱하기 2를 받을 수가
곱하기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헬스장 4곳을 운영하는 조익신 씨가 있다. 뭐, 라고 하면
조익신을 예를 들어요.
네, 이따 운동을 좋아하니까 네, 조 씨는 네. 선배지만 조 씨는 헬스장 지원금액 500만 원에다가 업종이 4개니까 2배에서 총 1000만 원 지원받고요. 여기에 정기요금까지 해서 최대 118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점포가 3곳이면 지원금의 1.8배, 2곳이면 1.5배를 받습니다.
네, 자 업종별로도 좀 다르잖아요. 그 영업시간 제한이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좀 사례를 들어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퀴즈요?
가령 네. 유정화 원장의 운영을 하는 학원이 있다. 집합금지 완화 업종이죠. 학원이 있다. 근데 학원을 3곳을 운영한다.
3곳. 학원 3곳.
지원금이 얼마일까요?
박 반장이 대답해봐요. 박 반장.
아니, 왜 하필 또
저 누가 할 건 제가 해요? 박 반장이에요.
일단 네. 학원이면은 잠깐 여기 4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400만 원.
걷다가 일단 3곳이면은 1.8배니까 4832. 720만 원.
그렇죠.
걷다 전기 지원금. 그렇습니다. 18만 900?
취재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요. 아무튼 그러면 영업
산수 아니에요? 산수.
산수. 네, 그렇습니다. 네. 영업 시간 제한을 받는 카페 두 곳을 운영하는 신혜원 반장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 받을까요?
아니, 카페 부업해요?
요새 고려 중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예시를 든 건데 얼마일까요, 국장? 네.
잠깐만, 그럼 지원금 300만 원에 아까 1.5배라고 그랬죠? 45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처럼 네. 본인의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내 점포가 몇 개인지 이런 거 좀 계산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데 경우의 수는 적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노래방과 헬스장을 한 곳씩 운영한다라고 치면 이 가정은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또 누가 받아요?
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과 법인택시 기사, 대학생, 그리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200만 명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학습지 교사와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뭐 기존 수급자라면 5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까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지원금을 받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불가피하죠. 하지만 이제 아까 이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뭐 그런 비슷한 입장을 내놨네요.
네, 그 정부는 추경을 15조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 원 더 가까이 그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나라빚은 965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나게 됐는데요. 정부가 논의 중인 추가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해서 올해 추경이 몇 차례 더 편성이 된다면 나라빚 천조 원 시대가 연내 도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치권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일단 야당부터 보면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예산 심의 때는 지원금 확보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정부 여당이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지원금을 급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정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고 또 3차 지원금도 완전히 지급하지 못한 실정인데 4차 지원금은 무슨 기준으로 얼마만큼씩 어떤 계층에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라 빚이 천조고 또 채무 비율도 48.7%에 육박했다면서 빚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선 전혀 답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돈은 풀 때 풀다라도 빚은 어떻게 갚고 국가는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전혀 답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 원만 돌려도 구속이 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빚으로 20조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회를 용인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두 얼굴의 정치 행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라면서 포퓰리즘이니 매표이니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추경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일 뿐이지 선거용 행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주요국이 모두 취하고 있는 조치라면서 뭐 어떤 나라는 보편 지급까지 하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포용적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향후 일정을 보면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되고요. 5일 정세균 총리가 시정연설을 합니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뭐 야당이 반발하고 있으니까요. 향후 국회 상황, 오늘부터 또 3월 국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국회 상황을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4차 재난지원금 690만 명에 19조 5천억 원 푼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식 서울시장 후보가 된 첫날 박영선 후보가 국립현충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백신 접종 현장을 점검하면서 K주사기를 홍보한 거죠. 이런 가운데 여권 단일화 당장 숙제로 다가왔는데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면서 민주당의 공정한 단일화를 요구한 거죠. 부산시장 선거 소식까지 여권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짚고 갈 게 있습니다. 휴가였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슈퍼위크였지만 오늘 출근을 해보니까 더 즐겁고 또 중요한 슈퍼위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입니다. 바로 4월 재보선 슈퍼위크입니다. 네, 진심이라고 하자마자 바로 무슨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말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로 선서를 하려고 합니다. 선서, 저 류 반장은 앞으로 여정회에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휴가보다는 좀 덜 즐거운 4월 재보궐선거 슈퍼위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소식입니다.
이제 서울이 강해집니다. 서울 시민과 일 잘하는 시장이 강한 서울을 만듭니다. 저 박영선은 장관 시절 검증된 행정력과 입증된 성과 그리고 추진력으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후보로 결정이 됐죠. 박 후보는 비결로 본선 경쟁력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필승을 다짐했죠. 일반 시민 여론조사뿐 아니라 당원들의 표심도 박 후보에게 쏠렸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박 후보를 축하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후보였다. 앞으로도 민주당 승리의 길에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후보의 서울시장 도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 후보의 이력을 제가 시간표로 좀 재구성해봤는데요. 대중 앞에 나선 첫 시장은 대학 시절 대학가요제 출전입니다. 박 반장이 발굴한 TBC 시절 영상인데요. 이후에 MBC 기자와 앵커 또 특파원을 지낸 뒤에 전격 정치에 뛰어들었죠.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 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지냈는데 여기에는 모두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쳐서 이제는 여성 최초 서울시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좋은 말만 했는데 약점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약점을 털어볼까요?
차갑다. 차도녀. 도시의 차가운 느낌?
뭐. 차갑다는 나쁜 건데 차도녀는 약간 좋은 의미가 아닙니까?
그걸 굳이 변명을 하자면 네. 일에 이렇게 좀 몰입하다 보면 좀 옆에 사람들한테 제가 좀 신경을 그동안 좀 못 썼던 거 아닌가 이런 반성,
변하셨어요, 근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후보의 첫날 행보 국립현충원에 이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코로나와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목적은 아마 이거겠죠.
드릴게요.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주사기 얘기 너무 잘
주사기. 네네. 네.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나서 이것은 좀 우상호 후보도 이 주사기를 만든 중소기업을 좀 많이 칭찬해.
아, 저는 진짜 저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니? 그 주사기.
그래서 안 아프면.
아니야.
아닌가?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아프고 안 아프고는 상관없고. 근데 이거는 잔량이 하나도 안 남으니까 다섯 명 거를 여섯 명까지 맞출 수 있다고 하고.
네, 장관 시절에 개발에 관여했던 최소 잔량 주사기 성과를 홍보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박 후보는 디지털 도시와 생태 도시 이 부분을 서울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여정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야권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본인의 성과 홍보에 집중을 했던 박 후보. 이제 본선에 돌입을 해서일까요? 어제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는 야권 단일화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네, 그 야권의 단일화는 서울의 미래를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권력을 뺏겠다는 그런 어떤 정쟁을 위한 단일화입니다.
네, 그런데 먼저 야권이 아닌 여권에서 의외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김진 에어컨, 김진 에너지를 자처한 열린민주당 김진의 후보인데요. 오늘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민주당의 공정한 단일화를 압박했습니다.
저 김진애의 국회의원직 사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공정한 단일화 방식으로 합의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안전 위주로만 갔다가는 안전하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이겨야 합니다.
네, 민주당이 단일화 시안으로 제시한 8일 전까지는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라면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단일화 협상을 시작을 해서 열흘 동안 적어도 3번의 1대1 자유 스탠딩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권 단일화에 호의적이었던 박영선 후보, 김진애 후보에게 다가가서 부리를 꽉 물린 형국인데요. 이때 나타난 어부 누군가요? 바로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뜻하지 않게 김 후보의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면서 의문의 1승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일단 박 후보는 김 후보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을 했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이 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는 단일화를 합의를 했습니다. 한 차례 토론을 거쳐서 100%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결정을 하고 8일에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두 정당은 정책 단일화를 강조했습니다.
후보 공약에 대한 정책 선호도 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 중에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중 상위에 오른 정책을 단일 후보의 공약으로 서울 시민께 제시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네, 누가 후보가 될 거냐 이 부분에 집중했던 그간의 단일화 방식과는 조금 달라 보이죠. 앞으로 과정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부산시장 선거 상황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후보 선출 경선 대회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닷새 만에 또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가덕도 특별법 통과 나흘 만입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인데 이제 완공 시점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이 가덕 신공항에 항공물류가 가능한 국제공항을 들어서게 하는 것, 그것을 앞으로 8년 안에 완공시키고 2030 부산 엑스포까지를 성공시키는 것,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네, 이 대표는 가장 유능한 인물에게 지지를 가덕가덕 담아달라 이렇게 특유의 재치까지 보여줬는데요. 어째 시민들은 가덕도는 가덕도, 선거는 선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새입니다. 가덕도 특별법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요. 어쨌든 일단 가덕도 급한 불을 끈 후보들은 당내 1위 김영춘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마지막 토론에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토론 말미에는 일제히 국민의힘은 TK 정당이라면서 박형준 예비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일하시던 박형준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시에는 청와대 및 정무수석이었는데 이 부산시장으로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이 무슨 자격으로 부산시를 입각했다는 건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내일부터 투표에 돌입하고요. 6일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영선 첫날부터 백신 점검 현장 행보, 의원직 사퇴한 김진애 여권 단일화 복병으로.
네, 정말 이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오늘 갑자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여권 단일화 일정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좀 글쎄 뭐 꼬였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아무튼 다시 좀 재조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반장이 아까 진실만을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휴가에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네요.
아니, 그 당시에는 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의 이제 사퇴 선언으로 여권 단일화 시계가 상당히 빨리 돌아가겠죠?
좀 갑작스러운 감은 있지만 일단 뭐 한번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말까지 사퇴 관련 서류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고요. 김진애 후보는 물밑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열흘 전부터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민주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경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오늘 발표를 했다는 거고요. 8일까지라는 민주당이 제시한 단일화 시한 때문에 민주당에게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도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적어도 세 번의 1대1 토론을 하고 평가를 받자라고 했고요.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는 싱거웠다, 서로 덮어준다는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사업을 들고 나올 때 청계천 사업에 대해서 물론 띄워주는 것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을 분석하는 기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허무맹랑한 숫자와 그림을 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아무 검증 기사가 없단 말입니까?
아무래도 박 후보를 겨냥한 걸로 분석이 되는 말인데요. 김 후보는 또 지금의 시대 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 서울시장 김진애를 원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장직에 대한 강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선 방식, 또 뭐 얘기해요. 네.
예, 예.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잡음이 나온 데 대해서 이낙연 대표는 협의를 더 해야 한다면서 본선 준비도 해가면서 단일화 협의를 병행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선 여권 단일화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선 방식 등을 놓고 그동안 이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간의 이견차가 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좁히는 게 상당히 과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김진애 의원은 후보는 자기가 이제 단일 후보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하고 조정훈 후보하고는 단일화에 합의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왔는데요. 4일에 토론을 하고 네, 6일에서 7일 이틀 동안 100% 국민 여론조사를 거치고요. 단일화 시한인 8일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 후보가 만약에 경선에서 지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박 후보와 조 후보는 공동공약 여론조사도 하고 한 차례 공동 일정도 갖는다고 했는데 사실 조 후보는 선거 초반 제3지대 경선은 물론이고 여권 단일화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짜장면이 완두콩 역할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짜장면을 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음식물의 내용을 같이 양당에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다른 그 기존의 단일화 방식하고는 지금 새로운 단일화 방식을
네, 정책 연대라는 부분이 기존 단일화는 다르다는 얘기고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는데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놓으면 원외 정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8일이라는 단일화 시한이 두 후보의 앞날을 가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치권에서 짜장면 얘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의원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관련 소식을 유 반장이 계속해서 좀 챙겨주고요. 박 반장, 박영선 민주당 후보 이제 단일 후보가 됐으니까 이제 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야권의 공격도 그 한층 더 거세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인데요. 박 후보의 별명이 위선 영선이라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 의원 시절 당시에 박 후보가 본인 지역구의 고엽재 의장과 밥을 먹고 나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점심을 먹었다고 선관위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관련 해명이 없었다고 문제를 먼저 제기했고요. 박 후보가 일본 도쿄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점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지금 동경에 그저 아파트를 갖고 있었잖아요.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토착외구라고 하는 그 당에 있을 수 있는가요? 네? 그리고 일본 정부에 자산세를 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 비대위원은 또 박 후보가 야권 단일화가 정쟁이라고 했는데 여권 단일화는 정쟁이 아니냐?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했던 게 민주당에서 했던 거 아니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경선 결과 발표 직후에는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냈는데요. 김 대변인은 정책 대결을 기대한다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그 귀책 사유로 민주당 후보가 나올 수 없는 선거였다.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공당 후보의 도리이자 자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먼저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야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레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또 이제 여당의 공격도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여야 간의 치고받기가 뭐 본격화될 뭐 그런 상황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자, 아까 이제 류반장 발세에서도 봤지만요. 신반장. 네. 이낙연 대표가 오늘 닷새 만에 또 부산에 갔잖아요. 그 전에 울산을 들렀다 갔다는 거죠?
네, 오늘 이 대표가 울산시당 재보선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또 이제 PK 지역 공약 플렉스를 했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서 울산 공공의료원 사업 관련해서도 예타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최단 시일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은 예타 면제가 결정이 됐고 남은 건 울산뿐이다라고 했고요. 또 이 자리에서 대표 사퇴 후에 선대위원장으로 한 달 정도 노력봉사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선대위원장직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위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4월 7일에 다른 지역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죠?
네, 그 중앙선관위원회는 총 21곳에서 재보선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과 부산시장 외에도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두 곳, 그리고 경기도와 충북도 등 광역의원 8곳 등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생긴 곳들인데요. 후보자 등록 기간은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이고요. 사전투표는 다음 달 2일부터 3일 이틀 동안입니다.
네, 내일도 이제 정치권에 많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재보궐 관련 얘기는 뭐 선거 당일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선 첫날부터 백신 점검 현장 행보, 의원직 사퇴한 김진애 여권 단일화 복병으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중대비리수사청 설치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옮긴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침묵을 지켜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작심 인터뷰를 했는데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거라며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실에 걸려있다는 문구입니다. 최근 여당에서 검수 완박, 검찰 사건 완전 박탈을 추진하고 있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윤 총장이 강조한 건 바로 공정과 국민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공정이 무너지고 결국 국민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 실현이 어렵게 된다는 건데요. 최근 법조계엔 공판 중심주의가 자리를 잡았죠. 결국 법정 다툼을 통해 유죄냐 무죄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윤 총장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는 사건의 시작일 뿐 결국 전장은 법정이란 겁니다. 법정에서의 전투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게 윤 총장의 주장입니다. 특히 중대 범죄의 경우엔 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그 예로 들었는데요. 중대 범죄 사건 가운데 복잡한 사건은 재판만 4년에서 5년이 걸린다며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건들일수록 범죄는 교묘하고 대응은 치밀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다며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놓고 여권에선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었죠.
궁극적으로는 수사 기소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 어느 특정 국가의 법제를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맞습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오히려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특별수사검찰청 SFO를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가 아닌 일반 개인이 공소를 제기하는 전통이 있죠. 이런 영국조차 나날이 지능화되고 전문화되는 부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가 융합된 SFO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SFO, 민주당이 중수청 도입을 검토하며 모델로 삼은 기관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번 중대범죄수사청은 영국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영국에도 SFO, 이게 이제 S라는 게 여기서 시리어스여서 좀 중요한, 중대한, 심각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범죄를 담당한 SFO, 좀 중대범죄를 다루는 특별수사기관으로 이렇게 영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융합한 것이라며 SFO의 상근 인력만 45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검수 박탈 입법이 이루어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이 확대될 거다 주장을 했는데요.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토론했습니다.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이라면서 말입니다. 윤 총장이 생각하는 헌법의 핵심 가치 여기에 있죠.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 윤 총장은 그 결과로 검찰이 폐지 위기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검찰이 믿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왔다면서 말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윤 총장은 여권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죠. 수차례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하는가 하면 사상 초유의 징계 청구를 당해 직무 집행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권 박탈 논의도 그 연장선으로 보는 듯합니다. 윤 총장은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여론전에 나선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권 박탈, 결국 국회가 입법권을 쥐고 있죠. 국회를 찾아가 직접 설명도 하고 접촉면을 좀 넓혀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는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여당에서 검찰총장이 미워 추진하는 일인데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냐면서 말입니다. 이후에 어쨌든 삼권 분립도 헌법의 소중한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전 박대를 당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윤 총장의 입장 표명에 국회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야가 크게 상반됐지만 말입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반발을 예상했던 듯합니다. 검찰개혁 시즌2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윤석열 총장이 현재 임기를 4개월 남겨두고서 하신 말씀이고요. 검찰총장의 말씀으로 뭐 보고 저희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할 겁니다.
임기 불과 뭐 한 얼마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함께 하게 되면 기소하는 사람이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별건 수사, 만들어내는 수사, 언지터리식 수사 이런 어떤 잘못된 수사권 오남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헌법상 삼권 분립의 파괴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수사권 조정한 지 겨우 이제 두 달 정도 됐고 4년 동안 조용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또 중수청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달려들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 뭐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월성 원전이라든지 이게 검찰의 수사가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 수사마저 뺏어가겠다는 이런 지금 입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의 이번 입장 표명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뭐 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저에게 하신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열려있고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윤 총장의 작심 인터뷰에 청와대도 조금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검찰과 국회 양쪽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검찰에겐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하라 주문을 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뉘앙스가 읽혀지는데요. 앞서 국회는 법무부에 중수청과 관련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대검찰청은 내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왜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언론 인터뷰를 했느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듯합니다. 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과 여당의 갈등. 청와대는 앞서 이른바 속도 조절 논란이 일자 민주당과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선을 그었었죠. 이번에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 헌법 가치 부정, 국회 패싱, 국민 관심, 여론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조반장이 정리를 했고 대검이 내일쯤 이제 추가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내일 속보는 저희가 내일 또 추가로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분위기를 좀 보면요. 당초 중수처법 발의를 이번 주 안에 다 마무리 짓겠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었잖아요. 하지만 일부 좀 일각의 분위기를 보면은 약간 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관계자는 당내와 또 당정 간의 이견 조율 과정이 남았다면서 발의 시점을 정해놓은 건 아니니까 유연성 있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생각보다 쟁점들에 대한 내부 이견이 많다. 발의 시점은 애초 목표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선 검찰개혁 특위 내에서 이견을 좁히고 또 의원총회, 전문가 공청회 그리고 당정청 협의 이런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서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조반장도 얘기했지만 청와대에서도요. 국회에서 이제 그 여론을 잘 수렴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뭐예요?
네, 일단 시행 유예 기간을 얼마나 둘 거냐, 또 인력 규모, 또 보안 수사 등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두고 의견이 좀 나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법안 발의가 늦춰지는 거는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속도 조절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반발에 대해서는요,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기존과는 좀 다른 구도로 지금 보이는데 그동안 뭐 언론에서도 조만간 윤 총장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 예측하는 기사들은 많이 나왔긴 했었습니다. 자, 내일까지 대검이 중수청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기로 했죠. 때문에 의견 청취를 끝낸 뒤에 입장을 낼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시기상 좀 앞당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인지 대응을 좀 자제하자는 기류가 강합니다. 다만 윤 총장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경우에 당내 강경론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여론전을 택했을까? 정치적 해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본인이 미워서 추진하는 일이라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는데요. 윤 총장이 직접 국민 여론에 호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총장은 직을 걸고 막을 수야 있다면야 100번이고 걸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했는데요. 이를 놓고 향후 정치적 행보를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중수청 입법을 강행할 경우 국민 여론을 명분 삼아 직을 내려놓고 정치에 뛰어들려는 수순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요. 부정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좀 실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명분만 있으면 옷을 벗으려고 할 거라면서 윤 총장이 여권에 싸움을 건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그 검사 퇴직 후에 1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한 상황이잖아요. 윤 총장을 겨냥한 거다 뭐 이런 해석도 그때 있었는데 만약에 대선 전에 뛰어들려면은 법 개정 전에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인데요. 그 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 윤 총장은 내년 3월 9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윤 총장이 정치의 뜻이 있다면 조만간 모종의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박 반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윤 총장의 반발 뭐 상당히 환영하는, 그러니까 내심 반기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이번 작심 발언이 4월 재보궐선거에서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내심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갈등을 빚을 당시에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좀 다소 빠졌었는데 윤 총장과 민주당의 이번 갈등 선거 이슈로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들은 오늘 일제히 윤 총장을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검찰 수사권 폐지로 부패가 창궐할 거란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도 정권의 부패와 비리의 잘못에 칼끝을 겨눈 검찰 탄압이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질주를 막을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안보 이슈 간단히 좀 짚어볼게요. 지금 미얀마에서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군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희생자가 많이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게 지난달 1일입니다. 지금 이제 한 달가량이 좀 지난 건데요. 지금까지 미얀마 국민 30명가량이 군인과 경찰의 총격과 공격에 숨진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유엔은 지난 일요일에만 적어도 18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외신에서는 그날을 피해 일요일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독재에 저항하고 대의를 위해 희생한다는 의미로 세 손가락을 펼쳐들고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영상을 좀 보시면 한 남성이 이제 군부가 쏜 총에 맞아서 긴급 이송되는 가운데에서도 저렇게 세 손가락 경례를 해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이 시위대에 또 발포를 했다는 실탄 발포를 했다는 속보도 조금 전에 막 들어왔죠.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어제 모습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군부에 구금된 뒤 약 한 달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수치 고문이 어제 본인의 법원 심리에 화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수치 고문이 살이 빠져 보이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군부는 어제 재판에서 수치 고문에게 선동 혐의와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앞서 수출입법 위반과 코로나19 예방조치 위반으로도 기소가 됐었는데요. 네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장 9년형을 받게 됩니다.
어제가 제 3.1절이었잖아요. 북한 조선중앙TV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고요.
네, 지금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이제 곧 사진이 나올 겁니다. 아마 여정의 분들도 좀 눈에 익은 사진일 수 있는데 임신한 몸으로 이제 몸을 기대서 앉아 있는 저분이 누구인지 북한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박영심 할머니고요. 방송은 박 할머니가 사진 속 인부라는 밝혀진 과정도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일본의 한 민간단체에서 사진 속의 여성이 박영심 할머니라고 증언하는 옛 일본군 병사를 만났다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는 처음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좀 부인을 하다가 납치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라고 했는데요. 박영심 할머니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인 순사가 이렇게 너다시 불러왔고 긴 칼 차고서 왔어요. 그럼 기름이 얼마 있다 와서 나한테 와서 가자고 해서 내가 가자는 느낌. 이 X놈 가네 가자면 가지 뭐. 너 돈 벌러 가자는데 싫니? 돈 벌러 어디 가자는 느낌. 더는 난동길로 가자고.
네, 요새 뭐 램지어 교수 얘기도 그렇죠. 참 네. 정말 슬픈 사연인데 할머니가 위안소로 끌려가서 당시에 일본군에게 당했던 일도 생생하게 직접 증언도 했습니다.
외놈 군대가 방에 들어오더니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이었다. 내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그 자는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마구 때리고 치다가 나중에는 군도를 모게 되고 죽여버리겠다고 날뛰었다. 그 바람에 군도에 베여 목에서 선지피가 흘러 온몸을 적시었다.
그 할머니 영상이 공개된 건 어제인데 저 영상이 촬영된 건 2000년도고요. 박 할머니가 지난 2006년에 일본의 사죄를 끝내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북한 매체도 램지오 교수의 논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그런 속보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 헌법 가치 부정 국회 패싱 국민 관심 여론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두고 본격적인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누가 됐든 야권 단일 후보는 기호 2번으로 나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은 기호는 중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권 관련 소식 박준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마인드맵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의 나무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 신 반장이 마인드맵의 사례를 직접 보여준 적도 있었지요.
네, 부장 혹시 V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V요? 네.
빅토리 아닙니까? 승리의 빅. V-I-C-T-O-R-Y. 플랜.
신반장이 빨리 정리해야 되겠어요. V. 신반장이 빨리 정리해야
되겠어요. V는 목. 2, 3,
4 할 때. 2, 3, 4이요? 아, 저 B 쓰는데. 베이비 할 때. 아, 저
B 쓰는데.
베이비 할 때. 아, 바꿔야 돼요?
목 극장.
2, 3, 4. 2, 3, 4.
자, V 하니까 떠오르는 게 벚국장이라는 우리 신반장. 역시 친벚파다 싶습니다. 자, 마인드맵은 박찬호 선수의 화법을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벚국장 얘기하니까 저는 정말 옛날이 생각나네요.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뭐 이런 느낌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요즘 경기 어렵죠?
세상에 쉬운 경기가 없습니다. 94년 제가 LA에 처음 갔을 때 그때 모든 경기 하나하나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눈물조지 빠이라고 그걸 먹으면서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7일 컵스 원정 경기에서 제가 구원수를 처음으로 따냈는데 그게 메이저리그 첫 승이었어요.
지금 자막이 얼굴 다 가리고 있는데 지금.
자, 그래서 오늘 발제는 마인드맵 형식으로 해보러 갑니다. 자, 여기 야권 단일화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 단일화하니까 생각나는 게 기호 2번 여론조사 새로운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여기 기호 2번에서 다시 한번 가지를 뻗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든 국민의힘 기호인 2번을 달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이냐, 기호 4번 국민의당이냐, 이걸로 판결했을 때 과연 국민의당의 4번을 가지고서 선거에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제3지대에서 나타난 후보가 단일화돼가지고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현재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도 진짜 지지율이 아니라고 평가하셔라 했는데요. 지금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측 응답자들이 안 대표 측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나서 정확한 민심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지지율 때문에 안 대표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될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이렇게도 쏘아붙였는데요. 자, 기호 2번의 두 번째 가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김 위원장과는 저렇게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어떤 당이 몇 번으로 후보를 내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원래 단일 후보 선출이라는 것이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2번이 됐든 4번이 됐든 야권 단일 후보는 두 번째 후보입니다.
기호 4번으로 끝까지 밀고 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은 일단 단일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그때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에서 다시 가지를 뻗으면 호위무사 이렇게 두 명이 나오지요. 바로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과 권은희 원내대표 두 사람입니다. 안 대표의 진짜 속마음을 듣고 싶으면 이태규 총장의 말을 들어보란 얘기가 있죠. 뭐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임무를 요구하는데 정당 대결을 고집하면 야권은 저는 100점 100패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거나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 그런 생각을 가진 유권자도 하나를 모아야 되는데 네. 그 모은다는 부분을 2번으로 고집하게 되면 확장성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안 대표가 기호 2번을 가는 건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양당 합당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죠. 그 때문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 총장은 재보선 이후 야권 개편 가능성을 점쳤는데요. 다만 지금 당장 합당은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도 안 대표가 어제 말한 단일화의 속도를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자기 당 후보만 너무 고집하면 단일화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완곡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훈수의 달인이죠. 기호 2번의 마지막까지 홍준표 의원입니다. 안철수 대표와 동맹을 맺은 듯한 느낌인데요. 안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돌직구를 날린 건데요. 홍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이제부터라도 목리나 심술 부리지 말고 판세가 흘러간 대로 따라라. 그게 4월 7일 아름답게 퇴진한 길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김 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남겼죠.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게 2번 달고 뛰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은 이미 자당 후보가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패배주의 발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당 후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메시지를 내놓으십시오. 끝까지 심술 부리는 모습은 서울시장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엔 중심 키워드인 단일화의 두 번째 가지 여론조사로 가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쟁력과 적합도라는 두 개의 가지가 또다시 뻗어나갑니다. 단일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에서 문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두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국민의당은 여권 후보와 맞붙었을 때 경쟁력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 후보 중에서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자. 이것이 이제 단일화의 기본 취지거든요. 지금 단일화를 했는데 만약에 적합도가 좋은 후보가 됐어요. 근데 이 적합도가 제일 높은 후보는 경쟁력에서 여권 후보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조사 방법이나 결정 방법은 잘못된 거라고 봐야죠.
후보 이름 앞에 정당명을 붙이지 말고 후보 이름 석자로 결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세웠는데요. 당세보다는 안철수란 맨파워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주장일 겁니다. 국민의힘은 동상이몽 중입니다. 적합도를 문항으로 넣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적합도라는 건 결국 누가 야당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국민의힘은 국민의당보다는 조금 더 열려있는 모양새입니다.
경쟁력, 적합도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예.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당의 다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이기도 하죠. 여론조사 문항으로 싸우는 거 보니까 9년 전이 떠오르는데요. 2012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수습 기자로 있을 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박 반장의 슬기로운 과거탐구 생활, 슬기로운 과탐 생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계를 2012년 11월 중순으로 돌려보면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은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놓고 룰 협상 중이었습니다. 이때도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이걸 두고 양측은 지리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단일화, 국민이 참여하는 단일화, 그리고 국민이 지지하는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가 모두 이기는 단일화,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단일화, 국민이 이기는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저희의 모든 전의와 지혜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단일화는 결국 야당을 대표하는 적합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얘기고요. 이기는 단일화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안 대표는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인 새로운 방식으로 가보죠. 국민의힘 김근식 비전 전략실장은 여론조사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비슷한 말을 했죠.
여론조사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도 택할 수 있죠. 내가 이제 우리 후보가 특정이 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뭐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가위바위보나 팔씨름 뭐 이런 거밖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후보 두 명이 단판이라도 치겠다는 걸까요? 고려를 침입한 거란을 말 한마디로 물리친 허위의 단판 외교처럼 속 시원한 단일화 단판 기대할 수 있을까요? 9년 전처럼 시간만 끈다면 웃음도 감동도 없이 국민의 피로감만 높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단일화 둘러싼 룰의 전쟁 시작.
단일화 관련해서 조금 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쪽의 입장을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이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이 원래는 안철수 대표 쪽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비전 전략 실장을 맡아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야권 지지층이 스크럼을 확실하게 짜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시민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단일화 방식을 고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꼭 여론조사가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앞으로 2주는 야당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러면서 단일화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취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은 결국 앞서서 안 후보 측이 요구한 빠른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그은 셈입니다. 네.
국장 그런데 박 반장이 지속적으로 성대모사를 했는데 너무 아무런 피드백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룰 게 많거든요.
예. 뭐 괜찮습니다.
혼자 웃었습니다.
그래요? 끝나고 얘기할게요.
네.
네. 좋아요.
네,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김근식 실장은 안철수 후보가 서두르는 데 대해서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분위기 때문에 얼른 단일화 결론을 내고 본선에 임하자는 말로 이해한다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단일화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국민의당, 중도층, 또 태극기 부대까지 다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단일화 방식을 고안해보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기호를 두고는 기호는 2번으로 본선을 치르는 게 더 많은 수의 결집력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 반장, 국민의당 입장은 어때요?
네, 국민의힘 김근식 실장은 뭐 비교적 여유를 갖고 시간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국민의당은 뭐 전혀 다릅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단일화를 맞춰야 한다는 계획인데 권은희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와 관련해서 뭐 방법이나 질문의 내용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속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속도는 뭐 늦어도 후보 등록일인 18, 19일 이전에 이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이 돼서 야권에서는 단일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단일화 관련해서는 내일도 저희가 좀 추가로 이제 룰 협상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제 후보 여론조사에 들어갔죠. 모레 최종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단일화 삿바싸움 시작, 기호 2번 방식 두고 신경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입니다. 한 여성이 KTX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모습입니다. 승무원과 다른 승객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되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실이 커뮤니티를 통해 논란이 되자 당사자는 결국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하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글쎄요, 이 질문이 적절한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아빠가 누구든 간에 방역수칙에 예외란 없는 법. 대중교통 안에선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오늘 정치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박 과장 미안해요. 그 반응을 안 보여서.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할 거를 생각하고 있느라고.
항상 연기학원 다니